4번 메시지. 어린 양의 혼인과 혼인잔치. 16, 17, 18장에 계신 소극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어린 양의 혼인과 혼인만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념은 전혀 비종교적인 것입니다. 그 누가 구속자에게 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그 후에 침례자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신부를 취하기 위해 오신 신랑으로서 계시됩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서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며 장차 올 신랑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신랑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우주적인 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주와 구속받은 이들의 혼인일 것입니다. 성경의 맨 끝에서 우리는 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성이 바로 아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남편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과 사람의 혼인이라는 이 관념이 종교와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의 회복 안에서 강조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위치는 신부의 위치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위치는 신랑의 위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땅 위에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신랑으로 오실 준비가 된 채로 삼층천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십니다. 이같이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고 계시며 우리는 신부로서 가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늘이나 땅이 아닌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때 우리는 혼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바벨론의 멸망 후임. 어린 양의 혼인은 큰 바벨론이 멸망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모조품인 큰 음녀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부의 일부가 그 음녀에게 사로잡혀 그녀와 연루되었습니다. 마담 규용의 예를 들어봅시다. 비록 그녀가 신부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녀는 음녀와 연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음녀는 마담 규용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오게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담 규용은 확실히 그 음녀와 연루되었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그녀는 심지어 마리아 상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성경은 음녀를 정죄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그녀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음녀 속에는 상당히 많은 참전 믿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파에 있는 이들보다 더 부지런히 주님을 추구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천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와 모조품인 음료와 결코 연루되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늘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자신을 연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계시해 줍니다. 사탄의 활동들은 항상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의해 자극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 방해하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탄도 갑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 건축의 역사 안으로 자신을 주입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과 사탄 모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도 동일한데 이는 사탄이 여전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위조하려고 고안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 건축되기 전에 사탄은 바벨탑과 성을 세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위조품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반드시 우리는 신부에 대한 사탄의 위조품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결코 그것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음녀와 연루될 수 있겠습니까? 열해 동안 많은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와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려고 했고 나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 형제님, 당신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참 형제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모든 교파들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 모두를 부정합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듭해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으로 나를 반박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정죄된 곳에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형제로서는 옳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장수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를지라도 그가 서 있는 곳은 완전히 그릇될 수 있습니다. 1957년에 주님의 사랑스러운 어떤 종이 대만에 초청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하고 있는 동안 인도하는 형제들이 그와 더불어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곳 대만에는 무교파라고 주장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몇 개의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형제님, 이런 단체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그들 중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으며 또 그들 모두는 상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그들은 상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더 오르며 그리스도의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덜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와 함께 가진 처음 두 지표에서 나는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나는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분량이 클수록 교회 문제에 있어서 더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300년 동안 마담 규용이 아마도 가장 큰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가 교회의 면에서 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사탄적인 로마 천주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구약의 예표를 고찰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70년이 끝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령 어떤 설교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 없다. 다니엘이 얼마나 영적인가.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다. 우리가 영적인 한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합니까? 영적으로 되는 것과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은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다니엘만큼 영적이라 해도 만일 바벨론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는 영적인지 몰라도 당신은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비록 그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그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이 포로들에게 내려졌던 바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해에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귀환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치의 문제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천주교회와 모든 교파들과 분열적인 단체들은 신약에 의해서 정죄되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영적이라 해도 천주교회 안에, 교파들 안에, 혹은 분열적인 단체들 안에 있는 한 당신은 성경이 정죄한 위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하지만 그들의 양심 깊은 속에서 자기들이 그랬던 곳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질 때 종종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비록 당신은 나에게 따지고 있지만 당신 속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동의하고 당신에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내면에 계신 분은 당신의 편을 들지 않고 내 편을 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길로 돌아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즉시 이상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있던 곳에 머물렀으며 그 상황을 조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고 우리는 올바른 곳으로 와야 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과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부와 그 위주품인 음녀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음녀가 신부보다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신부는 단지 작은 풀이고 그 음녀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만일 당신이 외모만을 본다면 당신은 속임을 당하고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둘의 외모는 거의 같으며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성경에 속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는 이상이 분명하며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드러내고 분별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빛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압니다. 즉 무엇이 신부이고 무엇이 음녀인지를 알고 있으며 또 전자와 후자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 안에 있으며 그 음녀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개입하시어 이 음녀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혼인은 그 음녀의 멸망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는 아직도 그 음녀에 대해 동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 양의 혼인이 임했을 때 우리 중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오늘날 당신이 그녀를 위해서 논쟁할지라도 마침내 그녀는 완전히 불태워져서 멸망될 것입니다. 주님은 음녀를 미워하시므로 신부와 즐거운 혼인을 누리기 전에 음녀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어떤 신랑도 어떤 유의 삼각관계를 원치 않으므로 신랑이신 주님은 분명히 그런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에서는 제3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3자인 음녀는 완전하게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이 유주품인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 후임. 어린 양의 혼인은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 후에 임할 것입니다. 첫 열매의 휴거, 사내 아이의 휴거, 유리 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 두 증인의 휴거,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 남은 이삭의 휴거 등 몇 가지 휴거가 있을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은 이 모든 휴거들에 뒤이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휴거들 이후에 그리고 혼인 전에 어느 믿는 이들이 혼인잔치에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다면 당신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상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인정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묘사된 것과 같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만일 어느 사람의 일이 불에 태워지면 그는 해를 입을 것인데 그 자신은 구원을 받으나 마치 불을 통과한 것 같으리라 고 말합니다. 해를 입게 될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혼인잔치를 놓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따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받아들여지겠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지 혹은 멸망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해를 입게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심판대 앞에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은 공중에서 잠시 지체하시면서 거기서 몇 가지 문제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 세워질 것이며 혼인 역시 그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 후에 그리고 혼인 후에 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그분의 택한 자들을 군대로서 이끌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와 혼인은 모두 공중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음녀의 멸망 후에 모든 휴거들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택함을 받은 이들은 신부가 되는 동시에 잔치의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손님들은 단체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허다한 무리의 찬양.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을 봅니다. 바벨론의 멸망 직후에 어린 양의 혼인이 있게 됩니다. 큰 바벨론, 즉 종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의 심판과 멸망은 어린 양의 혼인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허다한 무리가 기뻐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24 장로들과 네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합류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흥분케 하는 사건이 이 구절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음녀의 멸망을 목격했을 것이고 심판대에서의 심판을 통과했을 것이며 혼인식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거기에 있기를 기대하며 그날을 열렬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6절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로서의 찬양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며 큰 뇌성으로서의 찬양은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신부의 예비됨. 이제 우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신부의 예비됨에 관한 문제에 왔습니다. 7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따르면 여기서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천년 왕국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되는 데 반하여 21장 2절에 있는 아내 곧 신부는 천년 왕국 후 영원토록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신부의 예비됨은 이기는 자들의 생명 안에서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들은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이런 방면을 위해서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할 뿐 아니라 하나의 신부로서 함께 건축됩니다. 성도들에게서 살아 나타난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관적인 의인. 8절은 그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순수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순수한이란 말은 그 본성을 말하고 반면에 빛나는 그 표현을 언급합니다. 의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의로운 행실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의들이란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의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받은 의의는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반면에 여기에 이기는 성도들의 의의들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는 우리의 이기는 생활 곧 우리의 이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나타낸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 예복. 온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한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덮는 옷이 필요합니다. 이 옷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존재에 있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라. 이 옷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옷을 갖고 있는데 그 옷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칭의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두 번째 옷, 즉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혼인 예복이 필요합니다. 이 예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우리의 상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두 번째 옷은 우리의 상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두 번째 옷은 우리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에 의해 살며 또 우리가 살아낸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8절에 있는 성도들의 의들입니다. 두 번째 옷은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한 의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게 있는 말씀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바리새인의 의의를 능가하는 의의를 가져야 함을 지적해 줍니다. 이 의의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우리의 옷으로 받아들인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 매일의 생활로서 살아 나타낸 주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의롭게 하는 옷이 아니라 우리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혼인 예복은 이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혼인 잔치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왕은 그를 보고서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손님은 유급원입니다. 그때 왕은 하인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혼인 예복은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옷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옷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특별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입고 싶다면 반드시 그러한 예복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 한다면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분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즉 주관적인 그리스도가 당신으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혼인예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옷과 혼인예복이 둘 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옷은 계시록 3장 4절과 5절과 18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3장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4대 교회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닐 것이며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은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입니다. 3장 18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에게서 흰 옷을 사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옷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옷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인잔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있는 수놓은 옷. 이 두 가지 옷은 시편 45편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시편에서 여왕은 두 가지 옷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의의와 부합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주관적인 의의와 부합됩니다. 후자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혼인예복에 해당합니다. 시편 45편에 있는 여왕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옷은 금으로 가공된 것이고 두 번째 옷은 수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을 당시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금으로 된 옷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옷, 즉 수놓은 옷이 필요합니다. 이 수놓음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마치 수 놓는 사람이 옷에 많은 씨를 박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첫 번째 옷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두 번째 옷은 지금 성령의 수 놓는 역사 아래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옷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바늘 곧 변화 아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옷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첫 번째 옷만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속되고 구원받은 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구원에 관한 한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칭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정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이 당신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어떤 이들은 택함을 받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수놓으시는 역사에 의해 산출들은 두 번째 옷을 가진 자들만이 택함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가져옴. 6절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과 관련이 있으며 어린 양의 혼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성의 결과입니다.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구속과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역대에 걸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로 인해 이 시대의 끝에 이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기는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부가 준비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있는 주님의 예언과 부합됩니다. 그 혼인은 주님의 통치, 곧 왕국을 가져올 것인데 이는 혼인에 초청된 모든 손님들이 단체적인 신부인 동시에 신랑의 공동 왕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차지하실 신랑은 확실히 많은 하위의 왕들이 그분의 공동 왕들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공동 왕들이 그들의 단체적인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공중에서 있게 될 혼인 그 자체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혼인 뒤에는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혼인잔치는 늘 혼인보다 훨씬 깁니다. 나는 그 혼인잔치가 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그 혼인잔치가 천년 왕국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의 천년이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또한 누구나 왕으로서 천년 동안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신랑이 되실 것이고 그분의 공동왕들인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며 천년은 우리의 미로리 될 것입니다. 천년간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인들이 장차올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잠옷 확신합니다. 비록 당신이 구원받았다 해도 당신은 반드시 왕국을 상으로 받도록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만찬. 구절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만찬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상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거기에 초청되며 구원받은 자들 전부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 처리받은 후 그들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믿는 이들을 천년 왕국의 누림 안으로 인도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초대된 이기는 믿는 이들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할 것입니다. 9절에 언급된 복은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선택함을 얻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과 택함을 얻는 것은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택함을 얻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택함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휴거된 후에 우리는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이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간증. 10절은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들은 신부 즉 초대된 손님들이 바로 예수의 간증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예수의 간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예수의 간증의 표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의 때에 초대된 모든 이기는 자들은 충분히 이 표준에 달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부를 얻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과 온 우주에게 자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부가 나의 간증이다. 10절은 예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전체는 하나의 영을 갖고 있는데 이 영은 예수의 간증입니다. 예언의 영이란 예언의 실제와 본질과 성향과 특질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간증은 이 책의 예언의 실제요, 본질이요, 성향이요, 특질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간증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지체가 주님의 표준에 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실 수 있기 전에 신부를 얻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은 지극히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러므로 신부야말로 계시록의 예언의 실제요, 본질이요, 요소입니다. 이 책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요,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